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 오늘은 2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먼저 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지적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갤럽이라고 하는 연구단체의 연구를 보니까 미국의 96%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느 정도 영접했느냐. 한미준이라는 단체에서 94년부터 작년까지요. 2004년까지 약 한 10년간에 걸쳐서 한국인들의 신앙의 행태,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색깔을 물었더니요. 76%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개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오늘날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진리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방패가 되셔서 그들의 길을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뭐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저희 방송사 홈페이지 우리 매기 성경강의 그 코너에 메일을 남기는 분들도 보면은 뭐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남기시는 분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하고 한데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붙들고 진리가 나를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헛되이 말하는 자들, 즉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한다고 하는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이나 심리학 또는 어떤 예언의 지식에 있는 것,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런 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2장 13절로 15절을 볼게요. 그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사역 초기부터 주여 나로 하여금 악한 자들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즉 악한 자들과 이방 계집입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젊은이들,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자와 어울리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위험합니다. 매기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마 이 매기 목사님이 한 16살쯤 되었을 때 캐딜락 공장에서 일하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미시간에 가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마 그때 이 매기 목사님이 밀수하는 잘못된 사람들 속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밤 캐나다의 원조에 가서 새로운 세계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주일 지난 후 밤낮으로 이 매기 목사님은 가책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결국 향수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나 매기 목사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도 본문을 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네요. 젊은이는 악한 자를 조심해야 한다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뭐 이건 더할 나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젊은이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죠? 이방 계집입니다. 좀 더 나은 번역은 이방 여인, 이렇게 번역하면 뭐 무리가 없겠죠. 이런 내용들은 뭐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16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창녀 노릇을 못하도록 금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창녀의 행위를 했다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테두리 바깥으로 추방되도록 되어져 있었죠. 추방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류되고 나중에는 세리들과 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마도 여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 외국인들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아마 그런 여인들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또한 대목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건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단 한 번의 탈선으로 거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날 밤 소년들과 시내로 나가서 성병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 수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병은 그분의 인생을 거의 망쳐버리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현대 문화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느 정도 용납되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병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사실, 그것이 에이즈 아닌가요? 이 매기 목사님은 아마 젊으셨을 때 어떤 그 의사를 만나서 그와 같은 일에, 즉 그 의사가 그러한 성병을 고치고 하는 일에 종사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척이나 무서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에도 바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기자는 젊은이들에게 악한 자와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잠시 찬양 함께 하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아가는 길은 책임의 단계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들은 가정을 떠나서 세상과 접촉해야 할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발 더 내디딘 거죠. 한 계단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들에게 주는 충고의 글로서 또 교훈으로서 충분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그거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전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젊은이들에게 이 자본이야말로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문서에는 훌륭하고도 놀라운 충고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3장으로 이렇게 보면 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화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표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나누며 나아가야 되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도 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있고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배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게 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재미있는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에 복종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많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 좋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도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의 사역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주님이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바를 전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그 씨를 뿌리며 그 씨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베드로는 확실히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를 부인한 말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그렇게 부인한 이유가 뭐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생활이 더 밝아지고 풍요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3장 3절로 가보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자비라는 의미이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은혜를 말하는데요. 단순한 친절 이상이에요, 이 은혜는요. 선생님이 어떤 어린 소녀에게 친절과 자비의 차이점을 물으셨어요.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버터를 바른 빵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친절입니다. 그러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빵에다가 잼을 발라주셨다면 그것은 자비입니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잼을 발라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비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다음에 나오는 두 구절도 아주 유사하거든요.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 구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임에서 그 구절을 아마 수없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 뭐 교회에서 헌신예배 드리고 그러면 출석을 했잖아요. 출석을 하면 예, 아멘 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자비에 대하여 알며 이러한 것들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멈추어 살펴볼까요? 이것은 아주 엄중한 권면이지만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28장 26절에 나오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는 구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요즘 날 저에게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좀 이야기를 던졌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한 번 더 상고시켜야 할 겁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모든 것들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지를 말하겠죠. 그의 정서겠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니까 말이죠. 3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것이 너의 뼈에 영양분과 물이 되어 치료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자기 자신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육체적 생활을 파고드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을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전폭적인 헌신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하여 이 땅은 나의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십일조를 실제로 그렇게 탁 나누어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 초기에 그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헌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헌신되기 전에는 전폭적인 헌신을 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일감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폭적인 헌신이 되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